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12월 1일 날 생긴 독일의 일요일 휴업령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이메일로 받고 전화로 받고 또 직접 저를 만나서 질문하는 분들이 자꾸 생기는 것을 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 좀 자세한 설명과 또 이것이 시사하는 이 독일의 일요일 휴업령이 우리에게 현실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설교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곧 아마 오늘 밤부터 다시 말해서 내일 아침부터는 저희의 그 finalg.org의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시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의문들이 풀리게 될 것을 제가 바라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독일의 일요일 휴업령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 이것이 정말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에 환란의 성취인가 아니면 적어도 성취의 시작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짚고 지나가야 할 그런 이슈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우리 직원들은 와서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몰래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기대하지 않을 때 갑자기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도적이 오는 때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은 몰래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임하는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잉태된 여인이 평안해 봐야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가 뭐 3년 후에 아기가 나올 것이다, 5년 후에 아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려는 만무인 것입니다. 이제 정말 때가 다 되었고 점점 통증이 심해오고 그렇죠? 또 통증이 오는 그 시간 간격이 좁아지고 할때 이제 곧 잉태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은 성경의 예언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시는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에 그 날과 달과 신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당시에 또 홍수가 임하는 그때를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죠. 누구들은 빛을 가진 백성들은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예언이었죠. 여러분, 무두 메뚜셀라 하는 것은 그가 죽을 때 온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온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가지고 그 무두셀라를 잘 지켜보았을 때 그가 969세죠.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가 시름시름 나이가 많아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죽을 그런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홍수가 올 것을 그들이 알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과 예언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때가 다된 시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날과 시는 몰라도 우리가 그 때는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다른 종교든지 이 멸망의 날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 왜 갑자기 마지막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다. 예언의 등불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깨우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요 그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근신이 무엇입니까? 깨어 근신하는 것은 졸지 않고 항상 부지런히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학교에서도 잘못하면 근신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신. 직장에서도 근신 당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 예언을 지켜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혹시 마귀의 역사가 들어올까? 혹시 미혹이 들어올까? 혹시 내가 잠자지 않고 있는가? 혹시 내가 세상과 죄에 빠져 있는가? 항상 살피면서 주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만 앞으로 마지막 세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날 사건들 Last Day Events 책 123페이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요일 법령 제정 운동은 현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 의도가 숨겨진 채 조용히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고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성경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자고 어둠 가운데 있고 오히려 이런 일은 참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그러나 정말 이 조용히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이 운동은 깨어서 근신하며 성경 예언을 밝히 보고 아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들은 진정한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그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므로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면하에 물 밑에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헌법을 바꾸고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률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는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별로 깨닫지 못한다. 위기가 우리 앞에 박두에 있다. 그랬습니다. 불과 이런 일들을 꾸미는 몇 명의 지도자 이외에는 이 일의 진정한 의도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여전히 남은 교회, 그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애썼던 사탄이 당신의 종들 부하, 자기의 종들 부하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할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은 이 지구와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축복을 주는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냐, 이 지구를 연합시키는 일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1일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불과 며칠 전에 독일에 일어난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09년도 12월 2일자에 독일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난 바로 그 이튿날 12월 2일에 Spiegel Online International News라고 해서 독일에서 가장 큰 인터넷 뉴스에서 게재된 그런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해해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난 일요일 독일의 일요일 휴업령은 그저 일요일 휴업령 비슷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일요일 휴업령입니까? 그렇게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요즘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제가 답변을 하고 시작하죠. 이번에 일어난 독일에서 생긴 일요일 휴업령이 만약에 미국에서 생긴 것이라면 그것은 100%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당 0.1%도 덜하지 않은 100%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13장과 예언의 신에서 이해하고 읽어온 100%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는 그대로의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독일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 그러면 우리 특히 미국과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의 환란은 미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또한 예언의 신도 이것이 미국에서 시작할 때 온 세상이 다 따라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 앞으로 미국이 이 세상에서 할 일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이번에 12월 1일 날 생긴 그 독일의 일요일 휴업령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보면 이 신문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신문에서 보고한 그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가 아니죠? 시사죠, 그렇죠? 이렇게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대법원은, 다시 말해서 이 대법원은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Constitutional Court예요. 그러니까 말을 대법원이라고 말했지만은 헌법재판소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헌법을 이게 헌법적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해주는 헌법재판소며 그 재판소가 그 코트가 미국으로 말하면 대법원입니다. 수프림 코트입니다. 거기에 있는 대법원의 판사들이 판결을 내린 것인데 독일의 대법원은 12월 1일 일요일 쇼핑 규제법을 완화하려는 베를린법을 뒤엎고 자 그럼 베를린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곧 설명을 드리겠어요. 베를린법을 뒤엎고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준수하도록 확정하였다. 자 확정했다는 것은 이미 그런 법이 독일 헌법 가운데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것을 또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독일의 거의 모든 신문들은 이 일을 종교적이고도 전통적인 이유 또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판결로 다루었다. 그렇게 신문은 보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헌법의 한 조항으로 남아있는 내용인 일요일은 휴식의 날이요 영적인 승화 spiritual elevation의 날이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재밌습니다. 이것은 신문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주교회와 로만 캐토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낸 소송을 받아들이고 승인해 준 것이다 라고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100%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휴업령 그 자체입니다. 자, 이것은 그저 지금까지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 났던 피지섬이나 뭐 통가 같은 뭐 그런 조그만데 그 실험해보는 그런 것하고 종류가 다른 이것은 큰 하나의 대국이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인 독일이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은 샤킹한 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 휴식의 날이고 또 영적인 승화의 날이라고 이미 돼 있는 미국의 헌법 조항 가운데 하나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 정말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독일에. 왜 그런가? 일요일 휴업령 조항은요. 일요일 날 모든 회사들과 모든 식당들, 모든 이 샵들은 다 문을 닫는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가족의 휴식의 날을 주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종교적인 특권인 영적으로 승화하는 날 예배일의 특권을 뺏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법조항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역사를 조금 여러분 그 회고해 보시면 이해하시겠는데 원래 독일에는 Holy Roman Empire 한국말로 신성 로마 제국이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1798년도에 그때 1260일에 그 예언 이 중세기의 암흑시대 교황권의 독재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교황이 깨드는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버티어 장군이 피우스 6세를 바티칸에 가서 교황을 붙잡아서 포승줄에 묶고 말에 태워서 불란서에 데려와서 그래서 감옥에 넣은 다음에 3개월 만에 그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대로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어요, 교황권이. 근데 그 이후에 이 교황권을 새로 다시 부활시키기 위한 그러한 운동이 항상 있어 온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역사를 보면 그 과거에 여러분 이 유럽에서 신성 로마 제국, Holy Roman Empire를 다시 회복해 보려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럴 때부터 그 다음에 독일의 그 다음에 온 그 독일의 또 임시 정부 같은 또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우리가 위마 리퍼블릭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 독일말로서 위마 리퍼블릭이라고 부르죠. 그 위마 리퍼블릭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는 그들의 그 헌법에 일요일날 문을 닫고 일요일날 쉬고 예배하는 그런 법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미국에도 그런 법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1800년도 중반부터 이 미국에서는 개신교의 입김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상원과 국회의원들이 일요일 휴식법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특별히 1888년도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전하던 A.T. 존스 목사가 재림교회 대표로 미국 국회에 참석해서 미네소타주의 블레어 상원의원이 제안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서 사인한 일요일 휴업령 법을 확정짓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그가 가서 성경의 안식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소수의 사람들,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핍박으로 변조될 것입니다. 라고 가서 얘기함으로 그 일요일 휴업령법이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인 녀석께서 얼마나 많은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고 또한 이 country living, 시골 생활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그때 많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후퇴되어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아, 미국에는 이 블루로라고 하죠? 녹색법. 그래가지고 청색법입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이면, 여러분 상징하면 지금도 뭘 안 팝니까? 맥주나 술을 못 삽니다. 그렇죠? 어떤 주에 가면 사는데 어떤 주에 가면 그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주에 가면은, 오후 1시까지는 쇼핑센터를 문을 못 엽니다. 왜? 오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곳에 가면 일요일 아예 상점문을 열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엔 이 블루로라고 해서 잠정적인 각 주마다 연방법은 아니었으나 각 주마다 잠정적으로 일요일 날 문을 닫으라고 하는 블루로가 항상 있어 왔는데 그것이 강요되어 오지 않은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꼭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역사도 다시 제가 뒤져보고 제가 백과사전을 뒤져보고 쭉 연구하고 예언신도 읽어보면서 아, 그 당시에 독일의 그 역사의 계단들과 움직임과 미국의 역사의 이 계단들과 움직임이 너무나 흡사한 것을 발견하고 제 자신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위마 리퍼블릭 때는 독일에서 말이죠. 전쟁을 많이 해서 전쟁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이런저런 일로 해서 그들이 너무 편하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 두 가지 전선을 가지고서 여러분 하루에 2억 달러씩 한국 계산으로 2억 달러씩 돈을 지출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미국의 무역 부채만 해도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중국에만 빚진 것이 무역 적자가 1조 억 달러를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위마 리퍼블릭 당시에 독일이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빵을 한 덩어리 사기 위해서는 말이죠. 구루마에 캐시 현금을 잔뜩 싣고 가서 샀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표 한 장을 사기 위해서 백에 현금을 잔뜩 싣고 갔어야지 우표 한 장을 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화폐 계획을 했습니다. 그 마르크 화폐 계획을 한 다음에 굉장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에 북한에서 화폐 계획을 했죠. 화폐 계획을 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지금 그 통제된 사회에도 북한 주민들이 지금 막 데모하고 난리랍니다. 막 싸움 박질을 하고 난리가 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도 이제 곧 화폐 개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할 수가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이 달러 밸류 자꾸 떨어지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아직까지 달러가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오일 달러, 이 기름을 사고 팔 때 달러로 사고 파는 것이 아직도 기조고, 세계 통화량의 기조가 기본이 미국 달러이기 때문에 아직도 달러가 살아있지만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미국 달러 가치는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 한 10% 정도의 달러화의 가치가 될 때, 그렇게 떨어질 때 화폐 계획을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기는 일들이 어떠할까요? 그럴 때 생기는 폭동들, 불만들, 이건 굉장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할 수 없이 노르캄이라는 군대 편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 다시 말해서 마셜로,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계엄령을 선포하는 미국 헌정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즈음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꼭 그런 형편에 다다른 것이 언젠가 이 독일의 위마 리퍼블릭 시대예요. 위마 리퍼블릭 시대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위마 리퍼블릭 시대가 지나서 그런 어려운 혼란스러운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 혼란을 질서 있고 평화롭게 잠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없이 뒷받침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뭡니까?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파시즘 같은 그런 히틀러주의의 독재주의가 올라서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사회주의로 돌변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뭐 이거는 정치자들이 말하고 교수들이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은 이제 사회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제는 사회주의입니다. 자, 그것을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제가 다른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독일이 밟는 수순하고 우리가 밟는 수순이 너무나 흡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 12월 1일 날 뭐랬습니까? 1월 휴업령을 법제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상당히 비슷한 입장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베를린 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이미 그 사실은 강요하지는 않았으나 독일 헌법 가운데 일요일을 쉬면서 준수하라는 법칙이 원래 있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를린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베를린 법은 무엇을 말하느냐? 1년에 50개의 일요일 가운데서 10개, 5분의 1의 일요일은 쇼핑을 해도 좋고 다 문을 열어도 좋다. 나는 그 규제를 완화시키는 법을 만들어서 자꾸 쇼핑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에는 내 일요일을 계속해서 문을 쇼핑센터에 문을 열어도 좋다는 그런 규제를 만들어서 시행하니까 캐톨릭 교인들과 거기에 종교 연합으로 연합한 개신교인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대법원에 잘못된 것을 막아주십시오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 헌법재판소와 독일의 대법원에서 베를린 법이 잘못되었다. 고쳐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일요일에 믿는 자들은 영적인 승화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가족의 날을 위해서 휴식의 날로 삼아라. 그때는 쇼핑센터는 오픈하지 못한다. 그리고 회사들은 고용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고난을 존대해 주어라. 라고 법령을 내린 것이 이번에 12월 1일 독일의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이것은 만약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요일 미국에서 생겼다면 이것은 100% 일요일 휴업령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젠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인데 이제 이 법에 순종하지 않는 회사나 쇼핑센터는 벌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뭐 그저 일반적인 그런 지금까지 들어온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큰 국가가 정식적으로 성경과 예언의 신에 예언한 1월 휴업령을 처음으로 내렸다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굉장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파탄이 지금 생깁니다. 두 번째, 국가 이 건강보험 제도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한국도 하고 캐나다도 하고 영국도 하고 뭐 유럽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뭐 큰 이슈입니까? 하지만은 이슈는 이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그것도 국가에서 통제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보험이 없이 사는 사람은 보험을 내야 돼. 안 내면 한 천 몇백 불씩 벌금을 과해요. 그것도 국가에서 통제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건강보험 새로운 제도 속에는 각 개인의 수입 지출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이제는 국가가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상 명세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국가가 가집니다. 이것은 동제 사회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대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고 이것은 통제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없는 그런 입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계속해서 신문을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독일의 대법원은 교회들에게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 법안은 이번 12월 달은 아니고 다음 해부터 강행될 것이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문을 열게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부터 이제 강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일요일에 상점들의 문을 제한적으로 열게 한다는 원칙을 완전히 뒤집은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느 때는 문을 열게, 크리스마스 전후에는 문을 열게 한다는 이런 조항들은 아직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노동조합들이, 여러분 이런식을 통해서 앞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경고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동조합들이 교회들을 도와 일요일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휴식의 날로 만들기 위하여 크게 협조하였다? 신문이 말한 것입니다. 흥미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부터는 이제는요, 독일의 보수적인 신문인 Die Welt지가 쓴 보도에 대해서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그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은 이 법안을 기독교회가 구별하는 일로서만 인준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리듬을 사회적으로 강조하는 면도 강조하였다. 재밌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가 쉬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리듬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서로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은 합당하고 정당한 의무라고 판결한 것이다. 우리가 휴식의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것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사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결정해 준 것이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날 쉬란 말입니다. 이것이 일요일 휴업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 독일의 진보적인 신문 디 타게스찬 타겟자인퉁 신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요일이 그저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법령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일요일은 또한 산보하거나 카드 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일에서 벗어나 편하게 쉬는 날로서 결국에는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라도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받아들이도록 만든 것이다. 그렇게 신문은 보도하였습니다. 참 흥미있는 일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까?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무신론자 많은 사람들의 인종들이 뒤섞여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안식일 문제, 물론 오늘 개신교에서 일요일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나라의 쉬라는 이 종교적인 법령이 어떻게 헌법화해서 온 세계에 강요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것은 천연재해입니다. 앞으로는 온역과 천연재해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 일요일 휴업령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긴 다음에 사람들이 이 법령을 무시하는 일들이 생길 때 마귀는 이 세상에 천연재해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여기에 반응하도록 만들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번 독일의 일요일 휴업령 법안은 읽었죠? 이번 독일의 일요일 휴업령 법안은 약 10년 전에 유럽의 이카나미로 경제법 이후에 만든 가장 강력한 법안입니다. 여러분 독일은요, 미국, 유럽, 아니요, 유럽 연합의 가장 최고의 경제 대국 아닙니까? 독일은, 그렇죠?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유럽에 있었을 때, 유럽에 그때 가서 방문해서 이제 집회할 때, 그때 사람들이 신문을 가져와서 저한테 쭉 설명해 주는데, 유럽의 노동조합들의 그 항소에 의해서 5명 이상 되는 직원을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와 쇼핑센터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도 다 문을 닫아라. 그러나 여행객들을 위한, 특별히 공항 주위에 있는 여행객들을 위한 식당들은 문을 열수 있다. 그런 조건과 함께 다 문을 닫도록 하는 이카나밀로, 경제법, 이런 말로 일요일 휴업령이 한번 전체, 유럽 전체에 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참 재림교인들이 떠들썩했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일요일 휴업령의 정확한 100% 성격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난 것은 이 경제 법안보다 훨씬 뛰어넘는 대법원이 법제화한 정식 일요일 휴업령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이렇게 했으니까 요즘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이 한나라로 합쳤죠? 우리가 EU라 그러죠? 그래서 유로 달러 하지 않습니까? 유로 달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EU가 유럽이 완전하게 연합되지 않은 것은 덴마크와 영국이 아직도 덴마크의 자기들의 돈과 영국의 파운드 등을 아직도 써요. 100% 아직 연합을 안 했어요. 두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연합할 것은 이제 뭐곧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영국의 경제적인 그 침체가 엄청난 거 아시죠? 유럽에서 가장 이번 경제적인 문제로 타격을 받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국 파운드가 앞으로 넘어올까요? 유로 달러로? 여러분, 이제 모자란 양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정치적인 무대가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독일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참 놀라운 얘기고, 또한 가지, 베네딕트 16세 현재 교황은 어느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의 추기경이었습니다. 뢰징어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분이 교황이 되기 전에. 이것은 우리에게 또 의미심장한 그런 뜻을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독일에서 만든 그 일요일 휴업령 법조항은 어쩌면 그렇게 그 내용이 1998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서신 디에스 도미니의 내용과 어쩌면 그렇게 100% 꼭 같은지 모르겠어요. 일요일에 왜 쉬어야 되는가 하는 건 내용도 똑같고, 그 모든 성격이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998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쓴 사도서신의 그 저자는, 그것을 쓴 사람은 지금 현재 교황인 뢰징어 추기경, 베네딕트 16세가 그때 그 문항을 쓴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내린 대법원에서 내린 그 일요일 휴업령의 법안이 그때의 그 사도서신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09년도 7월 1일에, 올해 7월 1일에 발표한 현 베네딕트 16세 제3서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Charity in Truth, 진리 안에서의 자선이라는 계획과 너무 정확하게 또 맞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닌 것을 알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럽 연합국, 여러분 벨기에 가시면 유럽 연합 청사가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꼭 모양이 이래요. 이거 지금 그린 것이지만. 그래서 바벨탑을 쓱 아직 계속 완성시키기 위해서 짓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진짜로. 그 건물을. 그런데 이번에 폼푸이라고 유럽 연합 초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전 벨기에 수상이죠. 이 사람은 아주 열심이고 충성스러운 로만 캐토릭 교인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전 영국의 수상 토니 블레어 수상이 개신교에서 천주교회로 개종했죠, 얼마 전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선거에서 초대 대통령이 되려고 했지만은, 원래부터 정말 열심이었던 폼푸이 수상이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이제 교황에게 가서 아련할 때는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넥타이를 메고, 까만 여자가 옷을 입고, 까만 쇼를 쓰고 가는 것이 이 교황권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표시인데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도 가서 그렇게 했으니 이제 미국이 또 어떤 신뢰를 받을까요? 저거 보라,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독일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미국이 그런 1월 시험령을 내리기에 아주 좋은 실제적인 신뢰가 되었다, 예증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현재 미국 정부가 참 재밌어요. 금융 구제 정책으로 푸는 돈으로 잠정적으로 국민 소비가 올라간 것을 가지고 경제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미국이 참 desperate 했어요. 너무너무 절실하니까 이런 것까지. 돈을 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그 돈을 쓴다고 해서 야, 경제 회복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미국의 이 절실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생산 직종의 실직률은 증가하고 있어요. 생산 직종의 실직률이 자꾸 없어지는데 구제금융정책으로 돈을 푸니까 임시직장을 주는 연방정부의 정부들이 만든 임시고용의 증가로 마치 실직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미국의 파산 직전에 있어서 desperate,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참 안쓰러워요, 요즘에. 요즘에 제가 미국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뻔한 일인데 돈을 풀고서 괜찮아졌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절실해진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젠 정말 멀지 않았다. 경제적인 파국이, 그런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하게 됩니다. 이후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연재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허버드 암스트롱 목사 아십니까? 허버드 암스트롱 목사가 세운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요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이번 사건을, 이 독일의 1월 시험령 사건을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의 예언 성취로 보고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이 일은 로마 교회와 그의 딸들인, 재밌어요,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 그의 딸들이래, 로마 교회와 그의 딸들인 개신교회들의 합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예? 이게 Church of God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물론 그 숫자가 지금 다 작지만은 지금 많이 타협됐죠.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세력은 교황권이다 라고 믿는 교회가 이 Church of God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얼마나 잠자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좀 무슨 얘기를 할까봐 너무 이렇게 떠들고, 너무 이렇게 또, 예, 아, 뭐, 그거 가지고 이게, 아, 뭐, 너무 크게 조작하지 말아라. 너무 이렇게 과자하지 말아라. 위험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더 많죠. 왜 그럴까요? 앞뒤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곧 유럽 전체가 따르게 될 것이고 드디어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여서 세상 나라를 따르게 만드는 일이 요 다음 수순일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그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 여러분, 이러할 때 앞으로 세상을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거짓 영들이 모여있다라고 말할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성령의 충만함과 늦음의 성령을 받는 데서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경험에서만 그런 능력과 파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러할 때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늦은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늦은비는 구하는 자들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필요를 느껴야 구하죠. 영혼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되는 우리의 너무 파워가 없는 것을 보고 답답해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할 사명을 이해할 때 성령의 필요를 간구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말 것입니다. 지금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늦은 비를 위해서 구할 때입니다. 이른 비로 우리 마음과 우리 성품이 올바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의 모든 죄를 승리하는 성품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무엇입니까? 경제체제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왔지만 이것은 엄청난 담대한 마음과 생명을 내놓고 형벌과 고문과 투옥과 매맞음을 무릅쓰고 모든 인기와 평판을 버리고 하나님과 진리만 위해서 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늦음이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그런 일이 우리 속에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좀 살펴보십시다. 오순절날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 위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의 결과가 어떤 일이었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날 사건들 183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성령께서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언제 외국을 배워서 나가서 참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속히 할 수 있을까요? 방언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참된 언어를 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혼자서는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었을 일을 그들을 위해 해주셨다. 늦음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속한 시일에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지요. 자, 성령께서 그들 혼자서는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그들을 위해서 해주셨다. 그들의 심령은 매우 충만하고 깊고 광범위한 자비심으로 넘쳐 흘러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장 23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온 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전파된 바요 라고 과거형으로 쓴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앞으로 늦음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무슨 기회를 전파될 것입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그 음성이 세상에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회심자들로 가득 찼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늦음의 성령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의 성품을 더 확실히 나타낼 것이라고 초기 문제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안식을 더 확실히 전파할 것이라 또 277편입니까? 초기 문제 말씀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 확실하게 더 완전하게 충만하게 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큰 파워와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이언의 신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 사건들 184페이지입니다. 제가 다른 데 많이 있지만 제가 이 책에서 주로 뽑은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보지 않고 한국말 통해서도 읽을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주로 이 책에서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반짝했다 없어지고 반짝했다 물러가는 그런 걸 말고 근본적인 그 경건의 부흥운동, 사도시대 때 있었던 놀라운 부흥운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아, 마지막 추수사업 때 늦은비가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늦은비 또는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룰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성도들을 마지막 일곱 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여러분 말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늦음이 성령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하는 이 말씀이 그 진리의 파워가 생겨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당하고 그 말씀을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복음 사업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임하는 것이 늦음이 성령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7장을 통과하고 마지막 환란 통과할 때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갑옷으로 싸기 위해서 늦음이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늦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앞으로 고문을 당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효과를 나타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나느냐고 물었다. 한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늦은비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셋째 천사는 무슨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표를 받지 말라. 그런 음성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그 음성을 외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천인이 만인이 다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할 때 홀로 설 수 있는 그 담대함은 늦음이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늦음이 성령을 받는 것은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굴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주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내재하시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 품성이 정결케 되는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가? 마지막 날 사건들 186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성령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가요? 그때 그분들보다 우리는 더 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필요를 얼마나 느끼냐에 따라서 늦음의 성령이 임하는가 임하지 않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우리의 갈망의 정도와 그것을 위하여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비례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늦은비의 때고 늦은비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늦은비 성령에 대한 필요를 강렬히 느끼고 간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서 이런 운동들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늦음이 성령의 말은 하지만 성령의 부어주심의 간절한 필요성과 정말 구구절절히 절실한 느낌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마지막 날 사건들 187페이지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구하지 않고 절실히 원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조건들이 있어요.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철저한 부흥이 있어야 함을 그대에게 말한다. 회심한 목사가 있어야 한다. 아, 목사들이 개심해야 합니다. 자복과 회개와 회심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들은 영원히 너무 늦기 전에 철저하게 일하는데 아무것도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 계속 똑같은 책의 188페이지입니다. 일꾼들이 저희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실 때 모든 이기심이 죽고 경쟁의식이 사라지며 으뜸이 되기 위하여 다투지 않고 일치 단결의 정신을 앞세울 때 또한 저들 스스로 성결케 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그때에 진리로 연합되고 사랑으로 연합되고 왜 거듭난 자들만이 사랑으로 연합되지 그냥 사랑으로 연합될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 진리를 똑같이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추호도 틀림없이 성취되어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분명히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도외시하고 교육자들이 저들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 보일 때 저들은 저희의 수고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지니지 못함을 못하고 있음을 입증할 따름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다. 여러분 에스겔서 8장에 투기의 우상이 성전 앞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낙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똑같은 책 193페이지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의 잘못이 제거되고 그들의 실수가 고쳐지기를 바랄 것 같으면 육체와 정신의 더러움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리라고 의존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부족함이 드러날 것을 보았다. 아, 늦음의 성령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큰 멸망에 속할 것입니다. 그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 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하여야 한다. 우리는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말은 더욱 적게 하여야 한다. 아, 이러면서 교회에서 전반적인 부흥과 이 늦음이를 위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개인적으로 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했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이른비를 받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늦은비의 가치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미덕을 수범하는 일에 날마다 진보하지 않는 한 늦은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늦은비가 내린 것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을 수가 없다. 아, 위험하다, 광신이다, 조심하라. 오히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언의 신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9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상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마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1888년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은 넷째 천사의 영광의 그 기별을 시작하는 기별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대한 예언의 신의 언급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리비안 헤럴드 11월 22일자 1892년도에 이런 언급이 있어요. 이 기별은 1888년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기별은 세상을 자기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넷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어요. 1888년도 재료들 67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한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기별자들을 세우셨다.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은 점진적인 영광의 빛 가운데 걷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하여 거짓 빛이라고 불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가려법은 기별 1권 234페이지입니다.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초교회에서 이제 웨그너 목사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이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사탄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여러분 1888년 기별을 교회가 반대했다고 말했어요.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함을 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그렇게 예언하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것을 자꾸 퍼뜨리고 이것을 강조하고 그런 책을 퍼뜨리고 그런 설교를 퍼뜨려요. 여러분, 앤드루스 세미나리의 재림교회사 교수 네, 조지 나이트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견해는 잘못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시여 주의하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가 쓴 책과 그가 한 설교 가운데 나는 완전주의자였었다 하는 그 책과 그 기별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믿고 있는 잘못된 그 개념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첫 번째, 1888년 기별은 재림교회가 가진 독특한 기별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는 그리고 다른 개신교의 복음과 유사한 예수를 바라보라, Behold Jesus Christ 라는 기별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림교회가 믿고 1888년도에 선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독특한 기별입니다. 그것은 지성소의 정결사업과 죄의 도말과 대속죄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성품의 완전과 예수님처럼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온전한 성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특별한 영원한 복음이에요. 어디 이것이 독특한 기별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과 대동소이한 복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재림교회는 1888년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주의에 젖어있던 재림교회가 현재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1888년도에 가르쳐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그때 가르쳐진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인성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셔서 죄를 안 졌으므로 우리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 그 중심 기별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잘못된 개념. 화이프인 자신도 두 기별자들의 가르침에 다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1888년도 기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와이프님 말씀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에이티 존스와 이제 웨그너 목사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거기에 말하는 무슨 몽학선생으로 와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율법이 모세의 의문의 율법만 말하는 것이냐? 아니다. 십계명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말했을 때 그때 재림교인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와이프님께서 그때는 이것은 우리가 다 어떻게 잘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좀 연구 좀 해봐야 된다. 이 사람들도 자기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서 연구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 해 후에 화이프님께서 갈라디아에서 있는 몽학선생으로 표현된 율법은 십계명 도덕적인 율법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화이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맞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지막 지성소 기별과 온전함과 14만 4천의 표준을 말하는 의의 기별을 낮추는 것이고 사람들을 잠재우는 기별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추천하고 듣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막기 위한 일들이 아니면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때 저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을 해도 좋아요. 제가 극단자 되려도 좋고 완전주의자 뭘 해도 좋아요. 이미 다 받았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설교하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 말할 때 하나님께서 큰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말씀을 가르친 자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분들, 이제 시간이 지났죠? 제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서를 보면 마지막 시대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들었을 것이다. 성령으로 학교에 가서 교육받은 사람 말고, 아, 물론 학교 가서 교육받은 사람들도 그러나 성령으로 교육받은 자들 위해서 들었을 것이고, 앞으로 교회에서 아, 늦은 성년 우리를 통해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임해야 된다,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앞으로 사업을 마치시고 이루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늦은 성년을 고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는 주의 종들과 일꾼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겸손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세상을 앞에 놓고도 복음을, 그 놀라운 복음 사업을 끝마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먼저 거룩하신 임마누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옛 생애를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 앞에 받아짐직한 의로운 자 되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 힘으로 전혀 불가능하오니 사람들을 설득하고 오류에서, 어둠에서 주의 백성을 건져낼 수 있는 복음의 파워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입술에 함께 계셔서 학자 같은 혀를 주시며, 또한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설득력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 사업에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에 죄에 대한 승리에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말씀 전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이 세상은 머지않은 장래 끝날 것입니다. 징조가 분명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세속을 제거해 주시며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